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또 분석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그 수출 물량 가운데 거의 한 80%가 중국 수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한 중국의 업체들을 보면요, 티팟이라고 부르는 독립정유사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했던 이유는 워낙 베네수엘라가 우회로 싸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재 대상이죠.
그렇죠. 제재 대상이죠. 예, 예.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했죠. 근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서 베네수엘라를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제재는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판매하는 그 원유가 할인 판매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할인 판매고 자식을 떠나서 아예 못 사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 네. 아권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 오르고 코스피가 3% 넘게 올라서 오늘은 모두 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제 마약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다른 관점이 아니라 오직 원유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미국이죠. 예. 그러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이 국가가 왜 베네수엘라 원유까지 이렇게 탐을 낼까? 예.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때 뭔가 내가 예전에 셰일 혁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원유는 경제유고, 예.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투자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정제 시설은 중진류라서 예.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였었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긴가민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가 미국에겐 필요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일단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게 뭐 마약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석유 패권과 그리고 카리브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은 그 전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유에 대한 패권을 이미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제목부터 한번 보시면요.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인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까지도 탐내는 이유인데 베네수엘라 원유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원유의 품질이 굉장히 낮은 원유입니다. 우리가 중진류 가운데서도 초중진류라고 해서 거의 뭐 치약 같은 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원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국가가 베네수엘라의 이 치약 원유를 좋아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비교를 해드리면 1935만 배럴, 하루에 1935만 배럴을 생산하는 게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베네수엘라는 뭐 해봐야 85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하는 게 베네수엘라고요. 미국은 1935만 배럴, 안 놀랍습니까? 전 너무 놀랐는데.
예, 너무 놀랐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110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도 거의 한, 70~80%가량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남으면 수출하는 거겠죠?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가는 원유 수출 국가입니다. 사우디, 러시아, 아프리카, 캐나다, 미국. 자, 그런데, 190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을 하고 예. 하루 소비량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미국의 하루 소비량은 마찬가지로 1900만 배럴입니다.
딱 쓰는 만큼 캐네요.
네. 예. 그럼 이 정도면 자급자족 아닌가요?
자급자족이죠. 예.
거의 자급자족이 되는데 근데 미국이 하루에 397만 배럴 정도를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 수출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자급자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수입량 가운데 세계 3위로 미국이 수입을 합니다.
여전히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658만 배럴을 수입을 해요. 예. 아니, 자급자족할 만한 수준이고, 뭔가 이게 생산한 만큼 남아서 397만 배럴을 수출하는 건데, 뭐하러 658만 배럴 수입하지? 상당한 양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수입하는지 이걸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가 초중질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기름은 이른바 경질류라고 하는 기름이 생산이 됩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는 좀 가볍고 단맛이 나고 좀 고품질의 휘발유와 나프타 같은 고가의 제품이 생산이 많이 되는 경질유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는 매장 보유량은 세계 1위로 3,030억 배럴 정도로 가장 많긴 합니다만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초중질류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질류, 그 다음에 중질류, 중질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중질류보다도 더 무거운 초중질류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중질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물에다가 기름을 담은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기름은 물 위에 뜨죠.
그렇죠.
근데 초중질류는 워낙 밀도가 높고 불순물의 함량이 많아서 물 아래로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운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가운데 이 왼편에 있는 이게 거의 초중질류라고 하는데 거의 치약 정도죠. 굉장히 끈적끈적한 이런 기름이 베네수엘라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품질 자체가 좀 다른 품질이다. 근데 이게 그 이런 원유들을 보면은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그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넘어올 때 원유의 생산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원유 고갈론이 상당히 그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였었어요.
오일 피크 이론.
네, 오일 피크 이론.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원유는 50년 내로 고갈된다잖아요.
예.
50년 내로 고갈된다는 얘기가 한 5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원유는 고갈되지 않았었고.
50년이 지나고 나서는 100년 후에 고갈된다고 그렇죠. 얘기하죠.
원유 고갈론이 계속해서 있었을 때가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였었는데 또 하나가 그 채굴되는 원유의 품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실 원유도 다른 광물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채굴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맑고 고품질의 원유가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품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새로운 이제 원유 정제 시설을 그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원유는 조만간 고갈이 될 거고 앞으로 생산되는 그 원유는 대부분 그 중질유가 생산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멕시코만에 있는 이 정제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질류에 부합하는 정제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질류가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경질류 나오다 중질류가 나올 거니까
네.
중질류에 대한 생산 설비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계속 경질류가 나오더라.
그렇죠. 셰일 혁명으로 계속 경질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멕시코만에는요, 미국 멕시코만에 있는 이 정유시설들은, 미국 전체 정제 능력의 한 5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정제시설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헤비 오일, 중질류를 정제하는 정제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 중질류를 정제하는 정제 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또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이 바로 아래에 베네수엘라가 위치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원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쪽에 있는 정제시설이죠. 그게 예. 바로 멕시코만에 있는 정제시설인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안 그래도 치약과 같은 초중질류가 많이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예.
게다가 그 거기에서 거리까지 가깝게 되면 운송비 적게 들죠. 그리고 초중질류의 경우에는 워낙 저품위의 원유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낮은 운송비, 그 다음에 원유를 낮게 가져와, 낮은 가격의 원유를 들여와서,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된다면, 여기에서 휘발유를 뽑아내면 굉장히 비싸게 판매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멕시코만 연안에다가는 중진료를 위한 정제시설을 세우는 겁니다.
아, 여기가 또 미국이 원유 수입국 시절에 만든 거니까
그렇죠.
수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멕시코만 아래쪽에 있는 중남미는 중진류가 많으니
네.
얘를 가지고 와서 싸게 갖고 와서 정제를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수익성이 상당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베네수엘라의 원유 도입 가격은 다른 곳에서의 원유의 도입 가격에 비해서 적게는 10달러, 많게는 20달러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냥 상상만 해보면 굉장히 희망차죠.
그렇죠.
싼 값의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치약을 우리는 휘발유로 만들 수 있어. 심지어 여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도 적게 들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중진류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해놨었던 거죠.
예, 언제나 계획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갑자기 쉐일 혁명이 터져버렸네. 경진류가 갑자기 나와버리네. 경진류가 갑자기 나와버리게 되니까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형질을 보면요. 현재까지도 거의 한 70% 정도가 중진류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유니까
네.
정제를 위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 중진류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이상현상 1900만 배럴을 생산하고 1900만 배럴을 소비하는데
예.
굳이 660만 배럴을 더 수입하는 이유 그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질류를 이쪽 정제시설에다가 정제를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수익성도 나오지 않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에선가 중진류를 수입을 해서 그걸 정제해서 판매해야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미국의 정제시설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나오는 경질류는 정제해서 외부에다 수출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예.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안 쓰고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그냥 수출하고 해외에다가 갖다 쓰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저품질의 중진류를 수입해다가 그걸 정제해서 미국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보니까 요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캐나다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캐나다 수입을 많이 합니다.
예.
캐나다에서 중진류를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658만 배럴 가운데 거의 한 66%인 439만 배럴 정도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 중진류를 수입을 해다가 이걸 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캐나다에서 중진류를 수입할 때 어쨌든 중진류는 굉장히 점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예.
파이프로 쉽게 안 흘러가요. 끈덕끈덕해갖고 이게 잘 안 가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나프타라든지 아니면 경질류를 좀 섞어야 됩니다. 일부 섞어서 그걸 좀 묽게 만든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분명히 원래 계획은 싼 중진류를 수입해다가 비싼 걸 판매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주호 기자 설명 보고서 보니까 좀 보이는 게
네.
그 왼쪽에 캐나다 밑에가 사우스 앤 센트럴 아메리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요가 꽤 넓게 있네요.
그렇죠. 이쪽이죠. 이쪽.
그게 이제 중진류를 수입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멕시코가 되기도 하고 뭐 베네수엘라가 되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 요 물량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거가 아닌 캐나다에서 중진류 물량 수입하는 건 여기 있는 거고. 근데 캐나다랑 그 중남미 쪽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나는 기름과
예.
미국에서 정제할 수 있는 기름의 미스매치가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를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미국에서의 정제시설은 분명 굉장히 많고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제시설은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 멕시코만 연안에 있었던 그 시설들을 개보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질류 기준으로 바꾸면
네,
되지 않냐.
다시 바꿀 수는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 원유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십수년 동안 주요 플레이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친환경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석유 산업의 붐은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일단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하더라도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예를 들어 공장 지어서 한 30년 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년 후에 친환경 기조가 오면 어떡해?
맞아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가 급등했던 걸 제외하면 유가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네. 이게 미국에서 생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성을 엄청나게 낼 거라고 생각하는 주요 플레이어는 희귀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트럼프 대통령도 물가 오르는 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의 직접적인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 기준을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중진류에 맞춰져 있는 정제 시설을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경제류에 맞도록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투자는 일어나기 힘들 거란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오늘 잡건 자료는 정말 다운받고 싶다라는 BJS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방송 마치고서 저희가 그 텔레그램방에 3프로 정보 뉴스 공유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길 통해서 저희가 이주호 기자 자료를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환경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중진류를 경진류로 바꾸는 설비 투자를 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그 정제시설은 여전히 중진류에 맞춰서 생산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도 안 하고 실제로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걸프만 정제시설은 중진류 정제의 최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아무리 미국 내에서 경진류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진류를 받아와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게
그러네요.
미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진류의 대표주자가 베네수엘라.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필요한 건 미국. 이라는 논리로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었었어요.
예.
실제로 보시면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제재로 인해서 요 아래 보이는 게 미국으로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2020년대에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쉐브론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갖고 있다가 이게 제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워낙 힘들어져갖고 이걸 좀 풀어달라고 몇 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일부 풀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 요거 말고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원유 수출이 미국으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결국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베네수엘라 원유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였던 거고
예.
이걸 통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원유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건 견제하는 건데 그거 말고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분석을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월 단위로 따져보면 이 중국의 베네수엘라가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여기 가장 아랫부분에 보이는 주황색입니다. 요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 수출 물량이었고요. 또 분석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그 수출 물량 가운데 거의 한 80%가 중국 수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전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100만 배럴이 안 되니까
예.
1%도 안 되는 물량이라서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한 중국의 업체들을 보면요. 독립정유사라고 부르는 티팟이라고 부르는 독립정유사들입니다.
그 조그만 데 얘기하는 조그만, 거죠?
조그만 예, 예. 민간 정유사들, 정제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했던 이유는 워낙 베네수엘라가 우회로 싸게 그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재 대상이죠.
그렇죠. 제재 대상이죠.
예, 예.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했죠.
근데
그거는 쌌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몰래 한 거네, 몰래.
예, 몰래 싸게 한 건데.
예, 예.
근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서 베네수엘라를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그 제재는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판매하는 그 원유가 할인 판매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할인 판매고 자식을 떠나서 아예 못 사죠.
못 사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
네.
못 산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베네수엘라의 수출 물량에 중국이 아예 통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할인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티팟들은 그러니까 독립 정유사들은 비싼 가격에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야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싼 걸 좋은 기술력으로 비싼 물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유인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물량은 거의 중국으로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더 달 있다가 중국의 티팟들 망했다는 중국발 보도를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타격을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중국 기업들이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는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을 좀 주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번 사건이 또 한 가지 효과가 요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요거 기억나시죠? 가이아나가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서 이제 거의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석유 탐사가 있었고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 탐사에 성공을 해서 가이아나가 원유를 굉장히 많이 지금 채굴을 하고 있죠.
근데 저게 가이아나지 사실상 오일 메이저죠.
그렇죠. 네. 쉐브론과 엑소모빌이죠.
네. 쉐브론과 엑소모빌.
쉐브론과 엑소모빌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이아나가 원유 생산을 많이 했더니 갑자기 그 베네수엘라가 그때 나타나서 그 석유 내 걸세. 라고 했었잖아요.
이바다 네바다.
네. 이바다 네바다. 그래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원유였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추출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쉐브론과 엑소모빌에 대한 시추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중진류뿐만 아니라 가이아나에서 쉐브론과 엑소모빌이 시추하는 원유까지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확보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번 그 사건이 상당히 다각도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였죠. 네. 거기 원유 캐가지고 좀 정말 이렇게 복지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국유화를 하면서 좀 문제가 좀 됐었죠. 국유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 다 내보내고 자기들이 하려 그러니까 좀 기술적으로 좀 미비하고 나 수출 잘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그 정부 재정이 박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네. 사실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이렇게 원유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진류가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에 또 가이아나하고 있는 데의 석유들도 오일 메이저의 자산권, 재산권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표방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거의 적나라하게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어디는 개입을 하고 어디는 개입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문을 좀 주긴 하는데 이 석유 문제를 또 설명을 들으니까 분명히 마약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명분이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석유 문제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그 만약에 이제 중진류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전에도 중진류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남미, 중남미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베네수엘라 다음은 누구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국가들 가운데 뭐 콜롬비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다 있는데 이런 국가들도 비슷한 그 원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음 국가는 어디? 그런 국가들이 좀 거론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 와, 근데 사실 그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이 과연 미국처럼 이제 자원입도 어떻게 보면 풍부해진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원유가 이렇게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 던졌을 때 그냥 욕심이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원유의 패권, 그다음에 그 카리브에 대한 패권 이걸 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효율 낮게, 그러니까 수익성 낮은 상태에서 미국 정제시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로비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도 물론 본인들도 원유 생산 1위 국가로 등극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좀 겸사겸사라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올해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방선거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뭐 앱스타인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정치적인 요인에서는 약간 좀 수세에 몰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약상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만한 미국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럼 마약상 중에서 제일 나쁜 마약상은 누구냐라 그러면은 정부하고 결탁해 있는 데일 거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에는 경고를 했었고. 심지어 유엔에서 이건 부정선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노벨 평화상까지 마차도 네. 그러니까 야권의 경쟁자가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공인 악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당을 친다라는 명분이 있는데 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신기하긴 해요.
네.
여기서 그냥 좀 폼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악당을 우리나라 우리 미국 국민들을 마약에서부터 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공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내가 이거 쳤으니 석유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굳이 자기 입으로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참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에게 광물 협정을 요구했던 것들, 그 다음에 유독 아르헨티나에게는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 근데 아르헨티나도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원 부국이잖아요.
예.
그 다음 베네수엘라도 석유 부국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원 싸움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지구상의 악당을 내가 처단할게라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
네.
아니면 제가 가서 석유 뺏어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자를 선택을 할 건데 설사
네.
속마음은 석유라고 하더라도 앞에서는 그래도 마약으로부터의 전쟁 그리고 이제 글로벌 독재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한 처단.
네.
요걸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딱 그 로비를 딱 받아가지고, 야, 요거 해주면 이거 되지. 야,
네.
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참 스타일도 참 그게 그렇고.
어.
아,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그 안보, 국가 안보 전략상에서 서반구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서반구에 대한 통제권에서 그 결국은 중국하고 단절을 냈을 때 그 생산 설비를 어디로 가지고 올 거냐 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고
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손을 뻗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좀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원유의 80%가 넘어간다는 거는 경제적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네.
여기를 쳤다는 거는 또 국가 안보 전략상의 그 전략하고도 또 일치한다는 점도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보 전략상에 일치한다는 게 결국은 에너지 안보인 거잖아요. 에너지를
네.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평시에도 에너지지만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컨대 뭐 전시 상황이라든지 준전시 상황 그럴 때도 가장 먼저 공급망을 끊는 게 에너지 공급망을 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결국은 일맥상통한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을 좀 보다 보니 사실 1년은 아니죠. 5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차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부터 해서 하면 5년인데 보다 보면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럭비공 같지만 상당히 일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조 기자에게도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럭비공처럼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고로 일로 갈라 그러는 건 아닌데 여기가 막 익혔을 때 이 점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르면 됩니다. 하지만 네. 저희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저희는 전해드릴 수가 없죠.
참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문득 드는 생각이 저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에너지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못 살았던 거는 정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정치를 바꿔보겠다라는 국민적인 선거를 부정선거로 뒤집어 엎기도 하고 오죽하면은 그 상대방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번에 사실 노르웨이에 상 받으러 간 것도 뭐 알게 모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들
네.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 에너지 설비들을 좀 정비를 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나면은 이게 그 에너지 설비들이 돌아가면서 설사 미국에게 착취를 당하겠죠. 당하겠지만 어쨌든 석유는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국가 경제적인 사정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건데
어쩌면
아, 그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권 침탈에 대한 감수성을 좀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등치를 시켜서 감정을 이입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문제가 국제경제 질서라든지 국제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게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그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네. 그 원유와 관련한 이야기가 어떤 맥락으로 있는지 미국의 정제 설비가 지금 왜 중진류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주호 기자하고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압권 슈퍼마켓
띠링
띠링.
자, 이번 주엔 앙코르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 앙코르 제품 가운데도 저희 압권 슈퍼마켓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아, 너무 잘 팔렸죠.
바로 그 여러분들의 피부를 책임져줄 풀세라인데요. 여러분들 뭐 미용 시술을 직접 받으러 가셨을 때 땡세라, 땡써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쵸. 네.
그 중에 이제 땡세라를 받으시려면 피부과에서 한 번 갔을 때 뭐 적게는 200만 원, 네. 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패키지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패키지로 2, 3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번 방문에 2, 300만 원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시술을 이제 땡세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거는 너무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그 중에 한 제품이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판매를 했었고 매출이 최고 매출을 나왔던 이 풀세라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예.
그때도 무슨 얘기가 댓글에 굉장히 많았냐면 저 놓쳤어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놓쳤어요 다시 한번 안 하나요? 라는 댓글과 메일도 저희가 직접 받았어요. 이메일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풀세라로부터 이 제품을 가지고 오면은 딱 가격을 기간을 정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지금 어느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는 최저가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다만 조건은 언제까지만 이에요. 요걸 조건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까지 판매하죠.
딱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일주일 동안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 링크가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네. 링크가 사라집니다. 네. 이게
그래서 보따리 장수입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풀세라를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가격도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57만 9천 원 가격도 동일하게 가져왔는데 사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구매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이 2차니까 좀 네. 지난번에 구매하셨는데 만약에 지난번 구매하신 분들보다 두 번째 하는데 더 싸면 그럼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 뭐가 됩니까?
그래도 싸게 갖고 와야죠. 최대한.
그래서 가격은 일단 맞춰왔는데 일단 가격은 맞춰왔는데 사은품이 조금 줄었어요. 사은품이 약간 줄었어요. 이게 그 이 마케팅 원칙 가운데 그게 하나가 있다고 해요. 기존 소비자를 기망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저희 지난번에 이미 구매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최고 매출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지난번 구매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걸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사시려고 하겠지.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지난번보다 가격은 동일하지만 사은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 거를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면 풀세라 가격 자체는 동일해요. 57만 9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할인율도 동일한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사은품을 네 가지를 드렸었고요. 네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딱 두 가지만 드리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도 따로 판매를 하는데 네. 보니까 가격이 크림막 프림 이게 5만 5천 원, 18,000 원 이렇게 돼 있구나.
네네.
요거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요 부스팅 젤도 저희가 따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풀세라 할 때 부스팅 젤이 필수니까 요거 그 미리 구매하셔 놓으시면 좋으니까요. 부스팅 젤하고 뭐 카밍 크림 그다음에 타이트 샷 앰플 여기다 저희가 하나 더 지난번에 사은품 네 가지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 하고 부스팅 젤과 카밍 크림 이 두 가지만 좀 사은품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의 선택을 좀 하실 수가 있게끔 하려고요. 이 풀세라 말고 풀써마까지도 이번에는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초음파로 이용해서 피부 미용 관리하는 건데 풀써마는 여러분들 뭐 시술 받으실 때 땡서마 있잖아요. 그거의 그냥 가정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없는 일주일 기간 동안만 31만 9천 원의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부스팅 젤과 카밍 크림을 사은품으로 들리는 이런 구성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번 한 주 동안만이니까 이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기능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뭐냐면 이 풀세라라고 하는 게 피부의 진피층 이쪽을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피부 표면이 아니라 진피층을 자극을 해서 피부를 리프팅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땡세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기가 실제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크릴판에서 그럼 과연 실제 열점이 피부 표면이 아니라 이 아크릴판 위에가 아니라 피부 밑에 자극이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열점이 아크릴판 밑에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열점이 피부 진피층에 자극을 줘서 여러분들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탄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해보려고 하는 게 요 제품이니까 요 제품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실제로 저도 그다음번에 한번 써봤는데 딱 쓰면은 약간 좀 따끔따끔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피부과에 가서 하면 엄청 아프다면서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한 느낌 정도 있는 건데 이게 느낌이 아예 없으면 이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걸 딱 하고 나면은 뭔가 진짜 약간 좀 피부가 팽팽해지는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를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써보진 않았는데 피부과에서는 한 번 시술할 때 200만 원이니까
네.
여러 번 하실 수가 없죠.
네.
근데 얘도 사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게 월요일 날은 나, 화요일 날은 누구, 그다음 수요일 날은 누구 해서 같이 써도 되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이 가격이 어디서 볼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제품이 지금 이 가격에 왔는데 너희 뭐 본 적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분들도 오 나도 이번에 한번 이거 한번 마련해볼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공동구매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본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다면 이왕이면 다른 데 말고 저 여기에서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남자분들은 뭐 제가 장담컨대 사서 여자친구나 와이프 갖다 줬을 때 절대 뭐 이런 걸 사왔어 라고 혼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깝게 고맙게 사랑스럽게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 여성분들께는 이거 워낙 유명한 네. 제품이어가지고 거의 여성분들은 거의 가격만 봐도 이거 정말 저렴하게 나왔구나
그렇죠.
라고 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원효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쿠언 슈퍼마켓에서는 풀세라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갖고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좋은 가격에 풀세라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